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 한 달을 백신 접종을 위한 국가 행동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해 이달을 국가 행동의 달로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미 너무 분열된 이 나라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과 죽음과 전염병이 돌아오는 곳이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분열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은 당파적 행동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단결된 하나의 미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을 이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1회 이상 접종률은 63%입니다. 이스라엘 야권이 반 네타냐후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장수 집권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실각이 사실상 현실화됐습니다. 반 네타냐후 결집을 주도한 중도 성향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어제 성명을 통해 8개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타결돼 결과를 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마감 시한인 2일 0시를 30여 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새 연립정부는 중도 성향의 예시 아티드와 극우 성향의 야미나를 중심으로 우파와 좌파, 아랍계 정당 연합까지 13개 원내 정당 중 8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전체 120석 가운데 62석입니다. 연립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위해서는 의회 신임 투표에서 61석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총 15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네타냐후 총리는 새 연립정부가 출범하면 원내 제1당 리쿠르당을 이끄는 야당 지도자로 역할이 바뀝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세계 최대 정유업체인 JBS USA의 전산망을 해킹한 배후로 러시아 연계 해킹 조직을 지목했습니다. FBI는 어제 성명에서 JBS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랜섬웨어 조직 네빌 혹은 소디노키비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어느 한 곳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를 겨냥한 공격과 같다면서 위협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빌과 소디노키비는 같은 조직으로 러시아와 연계된 해킹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정유업체인 JBS는 지난달 30일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과 호주에서 운영하는 정유공장 수십 곳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 피에로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JBS는 러시아의 본부를 뒀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랜섬 요구가 왔다고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지원 제안에 부정적이었던 타이완이 일본의 백신 지원 의사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셉 우 타이완 외교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타이완의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말했다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의회에서 타이완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을 즉각 지원해줬다면서 이달 말까지 타이완에 백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총리는 전날 세계 백신 면역 협약 가비와 공동으로 개최한 코백스 백신 화상회의에서 개발 도상국과 역내 국가에 백신 3천만 회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지원 계획도 3천만 회분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감염 대책의 이름을 빌린 정치 행위나 내정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얀마에서 미국인 언론인 두 명이 억류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셔먼 부장관은 어제 방콕에서 기자들에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번영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 언론인 데니 펜스터와 네이슨 마웅의 구금은 물론 다른 언론인을 체포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일 목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민주당의 진보 성향 의원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효과적인 핵 우산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과의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최우선순위로 개발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안에 제1비서를 신설한 것은 역할 분담이지 권력 이양은 아니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겠고 함경도, 평안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5도, 낮 최고 13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 정당별로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효과적인 핵 우산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정당별로 뚜렷이 나타난 시점은 지난달 20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전후입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6명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핵우산 제공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화된 미국의 3대 핵전력의회 뒷받침되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확장 억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명에는 외교군사정보위원회에서 각각 공화당 간사를 맡은 제임스 리시, 제임스 이노프, 마르코 루비오 등 중진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해구사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점증하는 역내 안보 과제들과 분리되고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희석하는 핵정책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의 성명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전쟁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력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화당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이번 성명은 2022 회기 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핵 현대화 예산 삭감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하원 의원 4명은 지난달 21일 한국전 종전 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 발의에는 앤디 킴, 로칸나, 그레이스 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셔먼 의원은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로는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으며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셔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 종전선언 주장은 의회 내 주류 목소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은 지난달 1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한국전쟁 종식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자는 광범위한 움직임이 의회 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 broad movement on Capitol Hill right now to say let's just unilaterally declare the Korean War's over. I think that could be something that comes out of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인 인식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주류는 단계적 접근법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며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행보와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베라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점진적 과정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비핵화가 출발점이 아니라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초당적입니다. 특히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북한 인권특사 임명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촉구하고 있는 대표적 인사입니다. 김 의원은 한 회상대담에서 이번 미한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was disappointed to see that a greater emphasis on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was not included in the summit.
김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의 진전은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미국의 지렛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원과 하원 외교위는 다음 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2022 회기연도 예산안 심의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회도 다음 주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은 동맹과의 상호 운영성 등을 고려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최우선 순위로 개발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적성국들이 이 같은 무기체계를 실전 배치하는 상황에서 개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마이크 화이트 연구공학기술차관실 직속 극초음속 미사일 담당 수석국장은 2일 극초음속 무기체계 가운데 순항미사일 HCM 개발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수석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활공체 HGV와 순항미사일 HCM 계열로 나뉜다며 적성국 역량에 대한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소리가 전파되는 빠르기 마하의 최소 5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 미군의 영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에 맞설 공격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 가운데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총 38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는 2021 회계연도보다 4억 달러, 2020년 회계연도보다는 12억 달러 늘어난 수치입니다. 화이트 수석국장은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마호크나 합동공대지, 원거리 미사일 재즈맨 등의 아음속 순항미사일의 경우 8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경우 같은 거리를 1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며 적성국들이 이 같은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실전 배치를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M의 경우 추진체의 운동력이 활강체 HGV보다 덜 요구되기 때문에 로켓의 추진동력체를 소용할 수 있어 전투기나 폭격기, 초장거리 타격용으로 개발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수석 국장은 당초 적성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는 미국의 재래식 군대의 수적 우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체계에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실전 배치는 유사시 극초음속 역량의 수적 우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allies have fighters, and so we really are prioritizing our development and accelerated development.
화이트 수석 국장은 미 국방부가 이미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F-15 계열의 최신형인 F-15EX를 개발 중이라며 이외에도 미군은 다양한 종류의 F-15 계열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군 역시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최우선 순위로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트 수석 국장은 동맹과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공동개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호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남십자성 통합비행연구실험 사이파를 소개했습니다. 이 실험은 두 나라가 극초음속 공격 순항미사일 HACM의 핵심 기술인 공기 흡입식 열기관을 개발하기 위해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It really is to bring the Australians into the fold relative to the development of the cruise.
화이트 수석 국장은 남십자성 통합 비행 연구 실험을 통해 호주와 동등한 우방 입장에서 극초음속 공격 순항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화이트 수석 국장은 자신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조달뿐 아니라 공격과 방어 전략의 통합 관점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육지, 바다, 하늘을 막라한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며 현재 건조 중인 버지니아급 신형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2020년대 후반기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미 합동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미사일 방어청이 함께 실험에 참가하는 것도 적성국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군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최근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는 발사 왼편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correlated with left of launch because you need to be able to deliver things quickly.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 개념으로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 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을 기준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말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해당된다며 국방부가 최근 개발을 추진 중인 무기체계는 전략무기가 아닌 정구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같이 전장 환경이 협소한 지역에서는 북한군의 이동식 발사 차량, 테레이 전개를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발사 전에 타격 셈법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매우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공중과 해상을 통해 원격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반도 동해상 또는 일본에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왼편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역량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안에 김정은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으로 제1비서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역할을 나눠주며 보다 효율적인 통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권력을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제1비서를 신설하고 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식 위임 통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이 자신을 둘러싼 측근들 사이에서 지도부 역학을 개편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지휘계통 하부로 권한을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is revamping the internal dynamic of the leadership, especially within the bubble around him.
고스 국장은 권력이 아닌 권한을 넘기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더 폭넓게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 업무에 포함시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is first secretary position is going to be a position that one helps alleviate some of the day-to-day.
고스 국장은 제1비서는 노동당 관리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일상적인 책임의 일부를 덜어주는 자리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은 더 큰 문제를 다루고 비전을 구상할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2일 VOA에 제1비서 신설 이유는 회의 주제와 같은 노동당 내 김정은의 책임을 일부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제1비서 신설은 수하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결정을 통해 김정은의 영향력과 권력이 한층 커졌다는 인상을 주려는 당국의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시인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이번 조치는 김정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 만약을 위한 대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이번 조치가 김 위원장의 절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국내외적으로 김 위원장의 위상과 체면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누가 당 제1비서에 임명됐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인 조영원 당 조직비서와 김덕훈 내각총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사라 보글러 연구원은 두 사람 다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을 것이며 그 이하에게 위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t's probably going to be someone within the Politburo Presidium. It would be hard to see this being delegated below. So, you know, speculation that it would be.
보글러 연구원에 따라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제1비서를 맡기에는 당내 직책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직책이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떨어졌고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습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제1비서와 같은 이런 자리가 생기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던 권력 역학이 공식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6개월에서 1년간 검증 과정을 거쳐 당대회나 당 규약 개정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새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든 연구원은 리병철 원수의 경우를 예로 들며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채로 계속 승승장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정은이 여전히 최고의 결정권자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제1비서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줄 위험도 있다며 그 경우 제1비서의 역할이 다시 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리더십 워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글러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과 통치 방식을 차별화해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is largely to do with efficiency and normalizing the running of the state. I think what we saw with Kim Jong-il is that everything was so centralized.
김정일의 경우 중앙 집권적 성향이 강해 업무가 순식간에 쌓이고 부득이하게 생기는 행정적 문제들도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글러 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제1비서를 신설한 것은 명령을 보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국장도 김정은이 공식적인 직책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버지인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권력구조 안에서 권한을 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스국장은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이 불안정하다면 권한 위임과 같은 조치는 상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한국을 방문한 존 아퀼리노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공관으로 초청해 조찬을 가졌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조찬에서 두 사람은 양국 동맹 발전 방안과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앞으로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미한 양국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퀼리노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을 지휘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 척의 유조선을 취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 한국과 중국 중개인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는 1일 블로그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TI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두 척, 2019년 한 척 등 세 척의 유조선을 취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제재위원회 사전 승인 없이 각국이 북한의 신규 혹은 중고 선박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 이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새로 취득한 세 척의 유조선은 신평 5호와 광천 2호, 그리고 월봉산호입니다. ANTI는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에 따르면 신평 5호가 지난해 9월 평양에 본부를 둔 명류무역에 소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유조선의 이전 선박명은 우정호였고 한국 해운업체 소속이었다며 소유권이 한국 중개인을 통해 중국의 중개인 혹은 중국 업체에 넘겨졌고 이후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에 소유권이 북한 업체로 넘어간 광천 2호 역시 앞서 또 다른 한국 업체에 소속됐었다고 AMTI는 밝혔습니다. 블로그를 작성한 NK프로의 레오번 연구원은 2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주체가 결국 각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UN is not an enforcement body. So whether or not something is a
유엔은 제재 이행 기구가 아니며 따라서 제재 이행 여부는 결국 각 회원국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번 연구원은 한국 유조선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석할 의향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포함한 물자의 즉 간접적인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만일 한국 정부가 매우 엄격하게 원할 경우 한국 중개인이 수행한 주의 의무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ther or not the South Korean brokers did anything wrong will depend on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interpret.
ANTI는 월봉산호는 다른 유조선들과 달리 한국 업체 소유가 아니라 홍콩에 있는 업체 소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북한산 로켓 수류탄을 싣고 운항하다 이집트 당국에 적발된 지소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MTI는 이번에 북한이 취득한 유조선들은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그리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불법 대북 정제의 운반 활동이 적발된 선박들이라며 북한이 새로 취득한 유조선들을 신속하게 불법 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세 척의 유조선을 취득하는 과정에 모두 중국 중개창들이 개입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개선에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번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중국의 제재 이행이 지난 2017년과 같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당국이 앞으로 이런 위법 활동을 추적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t this stage we know that Beijing's enforcement is probably not where it was.
AMTI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북한의 제재 회피 도구 확대에 대한 관심이 줄었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2019년과 2020년에 큰 문제 없이 새로운 유조선을 취득할 수 있었다면 2021년에는 심지어 더 쉬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11년 연속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러시아제 여객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기 모두 국제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고려항공의 영내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일 개정 발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공기의 영내 운항을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 목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기준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EU 집행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EU 내 운항이 전면 금지된 항공사는 아프가니스탄과 앙골라 등 16개국의 97개 항공사와 6개 개별 항공사 등 모두 103개입니다. 또 북한의 고려항공과 이란의 이란항공, 아프리카 동부 섬나라 코모로스의 코모로스항공 등 3개 항공사는 EU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이유는 매년 국제적 안전 기준을 근거로 유럽 연합 내 운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항공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유럽연합의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3월 러시아에서 TU-2030기 두 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유럽연합 내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고려항공의 TU-2030기 두 대가 국제적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내에서 운항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EU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 지난 2016년 5월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국적의 항공기가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 씨에게 적용됐던 강도 혐의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 씨는 처벌 강도가 비교적 낮은 나머지 혐의들로 스페인 신병 인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원이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안 씨의 신병 인도 심리 이후 공개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한 혐의 중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심리를 진행한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에게 적용된 강도 혐의에 대해 이윤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어떤 증거도 미 검찰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로 안 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다고 로젠블루스 판사는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나머지 다섯 개에 대해 개연성과 이를 인정할지 또 안 신결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안 씨의 신병 인도 여부를 판가름할 혐의는 불법 침입과 불법 감금, 위협, 부상 유발, 범죄 조직 가담 등 다섯 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미 연방검찰은 안 씨에게 적용된 불법 침입과 감금 등 여섯 개 혐의를 근거로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가 심리에서 제외되면서 안 씨는 부담을 한결 덜게 됐습니다. 스페인 형사법은 폭력 등이 수반된 강도 혐의에 대해 사안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혹은 3년 6개월에서 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 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는 대부분 1년 이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어 강도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혐의 관련 사안 외에도 범죄인 인도에 대해 인도적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지 또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으며 현재 스페인 신병 인도 여부를 놓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 반박 문건을 통해 습격 사건이 실제로는 탈북을 희망하는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의 협의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탈북을 요청했던 인물들이 공포에 휩싸여 당초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안 씨 등은 미국 법이 규정한 어떤 범죄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중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심리일인 25일 이후에도 추가 문건과 각종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27일 안 씨의 신병 인도에 반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49쪽짜리 슬라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집된 각종 증언과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한편 안 씨의 신병 인도에 반대하는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도 26일 안 씨 외에 그와 함께 대사관에 침입한 에이드리언 홍창 씨 등 반북단체 자유조선 조직원들의 당시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 CCTV 화면 등 57쪽 분량의 슬라이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홍창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스페인 경찰을 직접 문 앞에서 응대하는 장면이 증거 화면으로 제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증언과 일부 직원들의 병원 치료 기록, 자유조선 조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무기와 결박 도구들을 촬영한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를 통해 올해까지 탈북 청년 13명이 석 박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수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 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한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이를 VOA에 올해 탈북민 3명이 석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의 김보람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담당관은 3명이 현재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9월 가을학기 입학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탈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9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중기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3명이 다 대상자로 선발이 되어서 지금 각각 3월, 4월에 이제 3명 장학생들이 다 출국한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교육위원단이 지난 2017년 탈북민을 위한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한 이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국 내 탈북 청년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담당관은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1명이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석사 학위를 받고 이미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사 과정을 밟는 4명은 국제 갈등 분석 해결학, 정치학, 공학을 공부 중이며 석사 과정은 경영대학원 MBA를 비롯해 두 명이 언론학을 공부하는 등 전공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46년 미국 정부의 기금으로 시작된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160개국에서 40만 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미국에서 다양한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우호,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유학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5주년을 맞은 풀브라이트는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국제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동문 가운데 국가정상 39명, 노벨상 수상자 60명이 배출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 4월 한국과 이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의 재정지원 협정을 체결했지만 북한 정권의 침공에 따른 한국전쟁 발발로 연기됐다가 10년 뒤인 1961년 재개돼 한국인 11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아 미국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은 이후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지금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같은 비율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7,300여 명의 한국인과 미국인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제1기 미한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는 미한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고 밝힌 겁니다. 두 정상은 또 두 나라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이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고 밝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국민이 공유하는 오랜 역사를 언급하며 거듭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people share a long history. Our soldiers have fought alongside one another. Our scientists work side by side.
두 나라 군인들이 나란히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고 과학자들이 나란히 연구했으며 학생들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미래 공조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풀브라이트와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내 탈북민들과의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 내 탈북민 150명이 미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유학과 연수 등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갈등 분석 해결학 박사 과정을 공부 중인 이성주 씨는 앞서 VOA에 풀브라이트 장학 혜택은 탈북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감사하며 앞으로 학위를 받은 뒤 책임감을 갖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재정 지원이 다양하지만 탈북민 학생들은 2년간 최대 7만 달러의 학비와 생활비, 왕복 항공료, 건강보험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 관계자는 해마다 탈북 청년 10여 명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탈북민 학생들에 대한 배려로 일반 한국인 신청자는 120점 만점인 토플의 경우 88점 이상을 요구하지만 탈북민은 65점으로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선발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토플 점수를 높이기 위한 어학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봄 가뭄과 농자재 부족, 수해 등 여파로 곡물 생산량이 줄면서 올해 식량이 최대 135만 톤 부족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지속으로 식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3일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에 실은 북한의 농업과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최대 13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권 원장은 지난해 봄 가뭄과 농자재 부족, 수해 등으로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만 톤 감소한 440만 톤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22만 톤 줄어든 202만 톤으로 추산했고 감자와 고구마 등의 서류와 옥수수 생산량도 각각 3만 톤과 1만 톤 줄어든 54만 톤과 15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부족분 추산은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가 2019년 추정한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 575만 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권 원장은 북한의 곡물 수입량을 연간 20만 톤에서 30만 톤,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규모를 1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잡더라도 올해 식량 부족분은 70만 톤에서 100만 톤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수입하고 통상적인 지원량을 이미 감안한 상태에서도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김정은 정권 들었으면서 올해가 아마 가장 나쁜 아마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통상 봄부터 6월 말까지 전년에 생산한 식량이 거의 떨어지면서 이른바 보릿고개를 겪어야 합니다. 탈북민 출신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지난달부터 북한의 장마당에서 쌀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예년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이제 5월달부터인가 1900원 선에서 이제 2600까지 올랐다가 조금 지금 떨어져서 2500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에서의 소득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이제 쌀보다는 이제 옥수수의 수요가 높아지는 게 이제 이상 현상이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쌀 생산량만 놓고 보면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부진하다며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사이에 산으로 들어가 토굴 생활을 하며 화전을 일구는 사람들이 생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대북 제재 지속으로 올해 식량 작황 전망도 어둡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지난해부터 북한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비료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고 지난 3월부터 중국에서 비료 수입을 재개하기 시작했지만 예년보다는 비료 수입량이 현격히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상저온 현상으로 올해 벼농사가 시작부터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비료와 농약 그리고 다른 영농자재의 공급이 크게 딸리는 상황에서 이상기후까지 겹쳐 북한 당국이 애를 먹고 있고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료나 농약과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해서 몸판에서 상태가 나쁜 데다가 올해 봄 날씨가 차가지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해서 변모들이 논판에 나가가지고 모사리가 안 돼서 이제 종종 떠다니는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제 평안남도의 여러 지역 농장들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제 농업 관계자들이 초벌을 받는 이런 현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권태진 원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지원이 있기 전에는 북한이 올해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다. 특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올해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굶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조한범 박사는 북중 국경 지역에서 교류 재개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대기 중인 화물 열차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평양의 서포역과 단둥을 오가는 화물 열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중우이교, 압록강 대교를 이제 그 오가는 열차거든요. 그 열차의 네. 양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해 있어요. 그 단둥에.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미 상당 부분 뭐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만 지금 아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주 리룡남 북한 대사를 만나 중국 측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굳건하게 지지하며 힘이 닿는 한 북한 측에 계속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혀 대북 지원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아일랜드 비정부 기구가 지난해 15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까지 평양에 상주 직원을 두었던 이 단체는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의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가 지난해 가난과 굶주림 완화를 위해 지원한 전 세계 최빈국과 취약국가 23개의 북한이 포함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를 발표한 2020년 연례 보고서와 재무 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 23개국에서 3,690만 명을 돕는데 총 2억 300만 유로, 미화로 2억 4,84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우 대북 지원을 위한 수입은 121만 3천 유로, 미화 약 148만 4,300 달러였고 이 가운데 120만 8천 유로, 미화 약 147만 8,200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지원 자금은 유럽연합 프로그램인 개발협력기금을 통해 모였고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개선에 쓰였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북한이 수요 증가와 경작지 감소, 비옥한 토양의 감소와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과 식량 안보 분야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옥한 토양의 복원과 식량 생산의 안정을 목표로 한 기후대응 농업의 채택을 통해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식량 안보와 생계를 위한 선택 방안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프로그램이 북한의 8개 군에 있는 26개 협동 농장에서 시행돼 5만 명 이상에게 도달하고 있다며 북한의 농민들에게 전통적인 농업 방식보다 종자와 노동력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훈련 기회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지난 1998년부터 북한의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과 위생 증진, 깨끗한 식수 제공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많은 국제기구와 인도지원단체들의 북한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단체는 올해 3월까지 북한의 직원이 상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는 한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남아있던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장 등과 함께 컨선 월드와이드 북한 지부장이 3월 18일 평양을 떠나 신우주를 통해 중국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의 케빈 젠킨슨 공보 담당관은 1일 지난해 신종 코로나 속에서 북한에서 어떤 지원 활동을 펼쳤는지 묻는 VOA 질문에 대북 지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컨선 월드와이드의 방침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는 다양한 활동을 10년째 펼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홍보와 연례 오찬 행사, 학교 수업 등을 통해 참전용사들이 남긴 자유의 유산을 절대 잊지 말자는 캠페인을 펼치는 수전 기 씨가 주인공인데요. 기 씨의 활동은 최근 지역 언론에도 소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3명의 미군 참전용사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전우들의 묘비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두 명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한 명은 한쪽 다리를 잃은 채 목발에 의지하고 있고 아예 두 다리를 잃은 또 다른 한 명은 윌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1951년 한국전쟁 중 부상을 당해 미국 본토로 돌아온 존 해치모비치 중사와 잭 맥도널드 상병입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계 미국인 수전 기 씨는 최근 미국의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이 사진을 올리며 한국전쟁 참전영웅들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속 참전용사들이 전우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을 그리면서 허공에 떠있을 침묵의 두께는 느낄 수 있으며 그들의 희생으로 자신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이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 사는 기 씨는 2014년부터 최대 150명의 참전용사들을 인터뷰해 그들의 참전 증언과 영상,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1966년생인 기 씨가 참전용사들에게 관심을 가진 건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의 기독교 집안 출신인 아버지 가족은 해방 뒤 공산당의 탄압으로 땅과 재산을 잃고 한국전쟁 발발 전 가까스로 남한으로 탈출했습니다. 기 씨는 이를 VOA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서부터 이런 아버지 가족의 사연과 어머니가 피란길에서 미군의 도움으로 생존했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But she does remember seeing American soldiers and seeing American planes and thinking.
어머니는 일사후퇴 때 중공군의 폭격으로 가족이 사지에 몰렸을 때 미군 장병들과 미군 군용기들을 보며 선한 사람들이 우리를 구출하러 왔다며 감격해했고 지금은 자신이 참전 용사들을 만나며 어머니가 느꼈던 그런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뒤 IBM 등 주요 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했던 기 씨는 지루한 회사 생활을 떠나 의미 있는 삶을 찾던 중 2012년에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를 방문했다가 제2의 인생 임무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80대, 지금은 90대가 된 백발의 노인들이 휠체어에 의지해 사는 모습을 보며 지척에 살면서도 이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참전 용사들에게 죄송했다는 겁니다.
I sit in front of the group of veterans and they were all in their 80s then. Now they're almost 90. But when I felt so embarrassed.
수잔 기 씨는 참전 용사들이 모두 한국계인 자신을 크게 환대했고 그들이 전쟁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전장에서 찍은 사진과 지도를 가져와 설명하는 등 역사의 산 증인으로 자신에게 한국 전쟁을 얘기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참전용사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의 희생 없인 자신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다 사이트뿐 아니라 연례 감사 오찬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와 연계한 메달 수여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중고등학교에 한국전쟁의 의미를 알리고 참전용사들의 강의를 주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고 미국뿐 아니라 영국, 호주, 터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팔로우하며 연락을 취해와 다양한 전쟁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나눔 공간으로 진화했다고 기 씨는 설명합니다.
I have veterans following me from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not just US, but
기 씨는 최근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몰장병 가족들의 모임인 골드스타 패밀리와 협력하며 관련 행사에서 만난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가족의 사연을 들으면서 기 씨는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실종자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 대부분 어린아이이거나 아기로 한국의 전쟁 고아들처럼 사실상 미국인 고아가 됐으며 편모스라에서 자라며 평생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았다는 겁니다.
You know, they were just children or babies when their father went missing. And it just breaks my heart that they're American orphans.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기준으로 아직 조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한국 전쟁 미군 실종자는 7,559명에 달합니다. 기 씨는 한국 전쟁에 미국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다 적의 공격으로 격추된 뒤 실종된 해리 무어 당시 대위의 유해 신원이 극적으로 확인돼 오는 7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안장식이 열린다며 가족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과 전 세계에 사는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남긴 자유의 유산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legacy of our Korean War veterans is freedom for millions of Koreans that live in South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That's their legacy.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구출하지 않았다면 한국인들은 자유가 없는 지금의 북한 주민들처럼 폭군의 포로가 됐을 것이란 겁니다. 기 씨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업적을 계속 기려야 한다면서 이들의 유산인 자유가 북한으로도 흘러가 북한 주민들도 한국인들처럼 자유와 번영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처음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파리 기후변화협정 복귀였습니다. 이 협정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 온도를 섭씨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씨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전 세계는 이미 6년 전 파리 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에 비해 뒤처졌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know that those targets didn't go far enough to begin with. Today, the science is unequivocal. We need to keep the earth.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날 우리는 그 같은 목표가 충분치 않음을 알고 있다며 재앙을 피하려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이 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But that won't be enough. Even if the United States gets to net zero emissions tomorrow, we'll lose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if we can't address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내일 당장 온실가스를 전부 없애더라도 여타 국가들이 내뿜는 85%의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 못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후변화 문제가 안보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며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limate change exacerbates existing conflicts and increases the chances of new ones.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기후변화가 기존의 분쟁을 더 악화시키고 특히 정부가 약하고 가용자원이 충분치 않은 국가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십자사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선정한 20개 나라 가운데 이미 12개 국가가 무장 분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또 북극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 한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It is modernizing its bases in the Arctic and building new ones, including one just 300 miles from Alaska.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는 북극 기지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알래스카에서 300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북극에 대해 영향력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이민 문제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were 13 Atlantic hurricanes in 2020, the highest number on record. Central America was hit especially hard.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020년 대서양에서 13개의 허리케인이 발생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케인은 이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 중남미를 강타해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모두 나서서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